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많은 결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결정은 배우자, 결혼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배우자는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오래 같이 살게 돼요. 그리고 결혼해 보면 알지만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돼요. 그런 점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은 우리가 많은 것 중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배우자를 결정하는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서 신중하지 않게 외모마 보고 DM을 날리고 그리고 썸을 타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을 가볍게 자기 인생에 불행이 올지도 모르는 그 일을 겁도 없이 가볍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대상자부터 신중하게 그렇게 경솔하게 그냥 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경솔하게 시작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연애를 할 때도 눈을 부릅뜨고 평생을 이 중요하게 같이 살아갈 사람인지 살펴야 되죠. 연애는 비유가 좀 그렇지만 회사 내가 평생에 일을 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할 회사를 선택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인터뷰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내 좋은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연애는 연애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아도 섹스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간에 심하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에도 연애하다 보면 헤어질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결혼할 상황이 안 되었어. 아니면 두 사람은 좋은데 부모가 심하게 반대할 때 둘 다 그것을 극복할 용기가 없으면 헤어지는 부부 될 만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섹스는 강한 접착제와 같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봐도 헤어져야 될 관계인데 불구하고 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만일 어렵게 헤어지게 되면 두 사람 다 큰 상처를 받고 한쪽은 더 심하게 둘 중에 한 명은 심하게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다시 툴툴 털고 새로운 인터뷰 보고 회사를 들어가듯이 또 다른 정말 맞는 대상을 찾아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처하기 힘들어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죠. 아니면 그간 교제한 기간이 있으니까 서로 노력하면 잘 살겠지 싶어서 그냥 결혼해 살지만 역시 그 문제는 여전해서 결혼한 내내 고통스럽고 이혼을 수없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를 결정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굳이 제가 좀 소개하면 첫째는 혼자서도 몸과 또 이 정서, 마음과 재정을 건강하게 독립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는 천당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마음도 몸도 특별히 먹고 사는 이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스스로 자립할 정도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 그냥 잘해주는, 기념일 챙겨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함이라도 여겨지는, 나에게 심각한 결함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까지도 오랜 기간 인내하며 품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죠. 건강한 싱글이라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타락한 이후로 탁 심각한 결함들을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결함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거를 평생에 걸쳐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거를 채워서 온전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기를 기뻐하시죠.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일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의 코워커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의 그 결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골라고 골라서 붙여준 것이 내 배우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된다는 것은,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서 상대 배우자의 그 결함 부족함을 채워가겠다라는 헌신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같은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결혼해서 상대의 결함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기 보기에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런 것으로 여기지기 시작하면 쉽게 우리는 이거는 이혼할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것은 이혼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붙여준,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믿어서 붙여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에 해당돼요. 우리가 결혼을 결정하게 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상대에게 매력에 끌려서 결혼하게 된 어떤 매력적인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왜 매력을 느끼냐면 나에게 없는, 쉽게 말하면 나의 결함을 잘 채워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여기 있기 때문에, 능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이혼을 생각할 그 이유는, 여길 만한 그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결혼하게 한 이유에 해당돼요. 이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시켰던 이유였어요. 이 관점은 되게 수많은 부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관점들을 갖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거,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성숙하고 변화된 사람인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다는 그 말, 유명한 말씀 있죠.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면 16절과 같이 봐야 되죠. 16절, 1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했습니다. 사람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전 것도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오듯이 그 사람에게 놀란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그 사람 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선생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죠. 물론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 사람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뭔가 착한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이거 이상한 일을 하시겠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나타날 변화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에 이 같은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영생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영생을 아예 소유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도 있어요. 체크해 볼 수도 있죠.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이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영생을 얻은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인과, 즉 교회는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액티비티도 참여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과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컨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비유에 보면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지형으로 봐도 여리고는 밑에 있어요.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야 되죠. 가다가 그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강도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강도떼를 만나서 옷이 찢어지고 수없이 얻어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그냥 둬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버려둔 채로 강도들이 떠나게 되는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에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죠. 최고의 종교인이죠. 우리로 본다면 가장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피해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레인도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도 역시 보고 피해갔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는 앞에 두 사람과 다르게 종교인과 다르게 처근한 마음을 갖고 가까이 가서 우선 응급 처방으로 자기가 했던 올리브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소독을 하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이동해서 돌보아 주었어요. 다음 날 그 여관 주인에게 장정 이틀 일하면 벌 수 있는 괜찮은 꽤 되는 금액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혹시 더 비용이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보면 단순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 하는 교훈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은 될 수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제사장 레인 다음에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하는 것이 옳아요. 굳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좀 살피면 그 이유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식으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죠. 북쪽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라고 일컬어진 아수르에게 기원전 8세기, 정확하게 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돼요. 아수르가 포로로 쑥 사람을 끌고 갔고 대신 다른 나라 민족들을 또 그 자리에 사마리아에 채우면서 짬뽕을 만들어버린 거죠.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더 이상 구태타를 일으키지 못하라 완전히 민족성을 말살시키듯이 섞어버리는 그 일을 했죠. 남쪽 유대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방인같이 보여져서 배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남쪽도 150년 뒤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 망할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세계 정세가 바뀌었죠. 바벨론은 역시 포로로 싹 끌고 갔는데 대신 아수르와 다르게 짬뽕을 시키지 않았어요. 다 끌고 가서 할 수만 하면 많이 끌고 가서 자기 눈앞에 감시하려고 딱 살게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 세계를 지배할 때 페르시아가 돌아가도 좋아. 또 페르시아도 달랐어요. 자기 고향을 돌아가도 좋아했어요. 그때 돌아왔는데 돌아왔지만 순수성, 유대인의 순수성을 그대로 지키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 그랬어. 남쪽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도와하면서 거절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일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 나중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할 정도로 극하게 반대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성전을 그리심산이라는 산에다 세워요. 이것은 우리로 보면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리심산에다 자기 성전을 세워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는 명백히 율법을 범하는 우상숭배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정화하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한 6년 지난 BC, AD 6년과 9년 사이에 유월절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 뜰에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좀 이 시기로 보면 좀 뒤에 된 이야기지만 AD 48년에서 52년 사이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에 있는 게마라는 마을에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겠다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해해요.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마리아에 다 달려가서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역 개념, 감정을 넘어서 이 둘 사이가 엄청난 원수 같은 그런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이 유대 사이에서 있었던 이 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에 넣었다는 것은 단순한 옳은 사람 도와주자, 힘든 사람 도와주자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를 넘어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이리저리 찢어져서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오랫도록 전쟁을 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앞으로 이 같은 전쟁들이 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더 격렬하게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한 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만 봐도 예전에 이렇지 않았어요. 단순한 서로 다른 의견이었지만 이제 정치적인 이념만 조금 달아도 거의 원수 수준이 돼요. 예수를 믿어도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까지 취급할 정도로 우리는 격렬하게 서로 싸우는 거,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그 분위기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 관계에도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듯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져야 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에 일컬어진 5장 끝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찬, 나의 제자의 중요한 아이디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5장 46절 48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제자는 내 아버지도 그렇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다. 이것이 나의 제자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어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잘 지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마음이 들지 않고 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참 많아져요.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안 맞아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들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더 부족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기 시작하면 사람을 품는 폭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넓이가 당연히 커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그게 맞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갖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저런 사람이야라고 말을 전해줄 수 있죠.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지혜롭게 대하는데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말이 어디까지나 그의 경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복잡한 존재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내가 직접 경험할 수도 있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쉽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이후에 그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설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고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라 결론이 나왔어도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여 자녀 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누구일지라도 넓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꽤나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신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셔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 할아버지는 감리교에서 성인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이 박보영 목사님 어릴 때 교회에서 어른들이 막 싸우는 것을 심하게 싸운 걸 보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려서 30대 후반까지 40대 거의 될 때까지 의사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아주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지나게 돼요. 근데 심장에 엄청난 병이 생겨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심한 질병이 걸리고 났어야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제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자기가 오기를 8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던 한 다리 저는 여인이 네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했다. 오늘 12시에 예배당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줄 거다. 이런 아주 신비로운 그 말을 듣고 뭐 미친 여자가 있나 하면서 올라갔지만 12시가 되었다 궁금해서 갔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죠.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서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강한 임재가 있었고 너는 내 종이다 음성도 듣고 이런 깊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체험을 그분이 이제 하시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바라던 이제 목회자의 종의 길로 이제 그분이 가기로 결정해요. 그가 그 결정하고 나서 30억 되는 재산을 다 주님께 바치고 가난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이제 나서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그 성인처럼 감리교 성인처럼 여겨졌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미 90에 연로한 나이셨는데 고 박용익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평생 손자가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했고 바랬는데 그렇게 방탕하고 아예 교회에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반항할 정도로 막 나가는 손자였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했어요 했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노인네가 잘 눈물이 없는 노인이 울면서 기뻐하셨대요. 그러면서 손자를 목사 안수할 때 내가 직접 안수해야지 그 바람으로 나이가 90인데 막 운동하고 막 그랬대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안 먹던 개고기도 먹으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막 내가 내 손자를 그때 안수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박보희 목사님이 안수받기 6일 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이 박보희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누워있고 말도 못하신 그 할아버지 병문안을 가가지고 자기만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보면서 할아버지 저 박보희 형이에요. 이제 6일만 있으면 제가 목사가 돼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목사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어요? 하월 할아버지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사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야죠 하면서 울먹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막 몸을 흔들면서 막 힘을 주면서 일어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보희 목사님이 일으켜서 베개를 받치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런데 정말 또록또록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목사님께 이야기하셨대. 그것이 평생에 우리 박보희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명이 됐죠. 명언이 될 만큼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둘째,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라. 셋째, 제일 천한 낮은 곳에서 섬겨라. 넷째,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종합해봐도 그렇지만 이거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 성자 같은 목사님은 평생 알았기 때문에 그 손자 목사에게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니까 목사의 길을 들었으니까 특별히 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 점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상처가 많아요. 마음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 비천한 사람들과 같이 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겠다는 것은 수많은 배신을 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될 일이고 마음에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섬기며 평생을 살아가라. 예수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해요. 그래서 서운하게 하는 일도 많고 한편은 억울하게 여겨지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많은 힘든 인간관계 그 서운하고 억울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인간관계도 뛰어넘어가라. 구차하게 변명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종합해보면 특별히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목사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기준으로서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갖게 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줄 알고 그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앞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집을 몇 채 사느냐를 보겠습니까? 물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돈 많은 많이 버는 회사에서 네가 일했느냐를 주님이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네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였는지를 너 자녀가 얼마나 유명 대학에 갔는지를 주님이 물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네가 사람을 사랑했느냐? 네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 그때 네가 얼마나 그 사람을 품어내려고 네가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으시게 되는 거죠. 영생이 있다는 사람은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지금 설사 그런 것이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 주님이 본래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인격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결국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를 계속 섬기고 구차하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금방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냥 그리를 멀리했던 저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어가면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